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곁들여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자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가운데에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기도의 내용처럼 정상적인 신자라고 한다면 자신이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바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결정하거나 선택하기 전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묻기도 하는 것이죠. 무엇을 진행하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신자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어떤 일을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미지의 가운데 일을 진행하고 나서 일이 다 마친 후에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를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 우리 눈에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일까 하는 의심이 들 때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지 못하니 지금의 상황만 바라보고 매우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그분은 선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면류관을 주시기 위하여 허락하시는 연단의 순간이겠구나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새벽 기도회 때 사무엘서 말씀을 함께 보고 있는데요. 사무엘서에 등장하는 다윗이 그런 믿음을 보였던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윗은 사울에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왕이 되기까지의 그의 인생은 정말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었고 정말 내가 이런 인생을 살 거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더라면 내 손으로는 절대 선택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이 이런 고난은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고난과 고생만 놓고 보자면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아니 하나님 제가 언제 왕이 되고 싶다고 한 적이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뿐인데 어째서 저에게 이런 꽃길은커녕 이런 가시밭길을 걷게 하십니까? 하며 따져 물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인생이라고 한다면 저는 왕 안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 시켜주세요 라고 포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힘든 인생을 살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분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런 힘든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성경으로 우리에게 다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무슨 새로운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기웃거리기보다는 이미 계시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인생 가운데 나를 다뤄가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고 싶어하는 것이죠. 그러나 만일 인간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애초에 우리가 그럴 수 없는 입장이라서 상상은 잘 안 되지만 저는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이 더 앞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그 크고 광대하신 뜻을 우리가 가질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는 그 뜻을 다 헤아리고 이해할 만한 그릇도 되지 못합니다. 설령 그 뜻을 다 안다고 해도 그 뜻대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것을 이뤄가시는 과정 가운데 그 안에는 영광과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슬픔과 좌절과 고난과 가시밭길이 함께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선뜻 나설 수 있겠다고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그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을 의지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고 그분과 함께 눈앞에 펼쳐진 어려워 보이는 이 순간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인내하며 그렇게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정답대로 행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바울과 실라도 이러한 믿음의 모습을 잘 보여준 인물이라 생각됩니다. 사도행전 15장 마지막 부분부터 해서 사도행전 18장까지는 우리가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행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16장 5절을 보시면 바울의 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의 선교 여행이 매우 성공적이었음을 나타내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공적으로 진행하는 전도를 더 이상 못하게 하십니다. 6절에 보시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아시아 북쪽에 위치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7절에 이건 역시 막으십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8절에 무시아라는 땅으로 갔고 여기서 그 유명한 트로이 땅 두루아로 갑니다. 9절과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마게도니아인이 자신을 도우라고 하는 것을 보았고 그래서 11절에 사모드라게로 갔고 이튿날 네아폴리로 향하는 여행의 과정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12절에 마게도니아의 첫 지방인 빌립보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지금의 이제 그리스이며 유럽 지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실라의 길을 다 막으시고 또 그의 생각과 계획을 다 막으시고 오직 서쪽으로만 가는 길을 여셨습니다. 유럽으로 향하게 하신 것이죠. 환상까지 보여주시며 바울과 실라를 빌립보 지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바울은 이미 아시아 지역에서 정말 훌륭하게 교회를 세워갔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를 통해 정말 수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났고 또 세례를 받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정말 잘 전했던 바울을 데려다가 하나님께서는 이제 유럽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유럽에서도 정말 탄탄대로에 막힘없는 전도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우리는 기대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기대하기가 쉽지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것도 그냥 옥에 갇힌 것이 아니고 매를 심하게 맞고 갇히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계획을 막으시고 빌립보 지역으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언제나 자신의 백성, 신자들의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측면에서 바울과 실라를 서쪽으로 보내셨다는 것은 놀라울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가 계획했던 일은 악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나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서쪽으로 보내셨으면 그쪽에서는 아시아 지역에서 나타내 보여주셨던 전도의 결실이 갑절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오히려 거꾸로 그들은 매를 심히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감옥에 갇히게 된 이유도 사실은 귀신 들린 여인을 구하다가 그렇게 된 것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앞에서 그릇된 일을 행했기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처음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는 14절부터 15절 말씀인데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 세례를 베풀었고 전도 여행이 순탄하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16절부터는 상황이 순탄하지만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에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종은 귀신 들린 자였는데 점을 치면서 그 주인에게 물질적 이익을 가져다주는 정말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것 자체만으로도 불쌍한데 점을 치면서 얻는 수익도 모두 자신의 것이 아니었고 다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자기 마음대로는 정말 뭐 하나 할지도 못하는 그런 참 불쌍한 여종의 신분이었던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 귀신 들린 자도 분명히 어떤 특별한 능력을 보일 수 있구나, 실제로 어떤 기적을 펼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사람들이 얼마나 점치는 것,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이죠. 현대 과학이 정말 최첨단으로 발전했다고 하는 오늘날도 미래를 예측하는 일에 그 일은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갖습니다. 월드컵 시즌만 되면 승부를 예측하는 문어가 등장해서 인기가 되고요. 또 일상생활 속에서도 여전히 점괘를 보는 일, 무당을 찾아가는 일, 이런 일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재미로 하는 거야, 난 이걸 믿지 않아 라고 말은 하지만 그게 왜 재미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불쌍한 귀신 들린 여종에게 바울과 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그러자 그 여종의 주인이 자신의 수입이 끊긴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고발하는 내용을 보시면 자신들이 여종의 수익을 갈취한 것은 쏙 빼놓고 유대인의 풍속을 전한다는 이유에서 그들을 고발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여종인 그 여자의 생명과 그 여자의 영혼에게는 정말 관심이 없던 것이죠. 그저 자신의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기는 참 못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그들은 눈앞에서 여종에게 붙은 귀신이 내쫓기는 모습을 직접 보고서도 이것이 얼마나 획기적인 일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서 정말 획기적인 일을 보고서도 대수롭지 않게 별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현대인의 모습과도 비슷해 보입니다. 사람이 어떤 일에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정작 복음을 보고 또 들어도 거기에 마땅한 반응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에 마음을 빼앗겨서도 안 되는 것이고 또 명예를 드높이는 일에 지나치게 마음을 빼앗겨서도 안 됩니다. 버킷리스트를 세워서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면서 살겠다는 욜로적인 그런 현대적인 사상에도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결국 죄에게 우리 마음을 빼앗겼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성령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바울과 실라는 귀신 들린 여종의 영혼을 자유케 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매우 획기적인 일이며 매우 기뻐해야 할 일입니다. 여종의 상관은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고 그저 자신들의 물질적 이익에만 눈이 먼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에 대한 관심으로 바울과 실라를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보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보고 아무런 감정이 없었던 상관들과는 다르게 우리 하나님은 여종의 처지를 매우 슬퍼하시고 매우 안타깝게 여기시고 또 매우 참 안 좋게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에게 환상까지 보여주시며 급히 빌립보로 인도하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어쩌면 참 가성비가 떨어지는 일이지 않나 생각되기도 합니다. 아니 아시아 지역에서 그렇게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정말 그 수가 날마다 늘어간다라고 말할 정도로 전도가 잘 되고 있었는데 고작 한 여종 때문에 그것도 매우 고급 인력이라 할 수 있는 바울과 실라를 보냈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참 미련해 보이는 처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일은 조금 바울과 실라 정도 말고 조금 급 떨어지는 사람이 가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바울과 실라 같은 이런 참 위대하고 높은 사람들은 더 큰 무대에서 더 정말 더 큰 지역에서 자신의 이름을 떨치며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고 또 그런 식으로 일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 한 영혼의 소중함과 또 그 귀중함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이런 실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 정도 되는 사람이 해야 할 일과 안 해도 될 일이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남들보다 더 나은 어떤 능력이나 지위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되는 방식으로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는 방식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교회 안에서 직분을 허락하셨다면 직분에 맞게 그 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가성비를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지혜의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어서 바울과 실라는 여종에게 붙은 귀신을 내쫓았다는 이유에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냥 갇힌 것도 아니고 매를 심히 맞았다고 합니다. 23절에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힌 후 한밤중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것은 그들이 하도 맞아서 기절했다가 한밤중이 되어서야 깨어났다. 그리고 정신을 차린 후에 그제서야 기도하고 찬송한 것이 아닌가 말하기도 합니다. 괜히 누군가한테 한 대 맞은 것도 참 억울하고 서럽고 화가 나서 되갚아주고 싶은 게 사람의 심정인데 바울과 실라는 귀신 들린 여종을 구해줬다는 이유에서 매우 선하고 기뻐해야 할 일을 나서서 했다는 이유에서 매를 심히 맞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응을 보시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것뿐인데 어찌 하나님은 나를 이런 식으로 몰고 가시냐고 따져 묻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금의 자신들의 상황을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루디아를 만나게 하신 일, 그리고 정말 불쌍하고 가엽고 애처로운 그 여인을 이제 귀신에게서부터 자유롭게 했다는 일로 그들은 참 기뻐하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을 돌렸던 것이죠. 그러자 감옥에 있던 죄수들이 그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감옥에 가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긴 하지만 보통 감옥에 있는 사람의 반응이라고 한다면 자신들의 처지를 한탄하며 불평과 불만의 소리로 가득할 것입니다. 또 자신들을 매로 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욕하면서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복수에 언제 어떻게 복수할까? 언제 복수할까? 뭐 이런 생각에 가득 잠겨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들과 달리 이렇게 감사하며 찬송을 불렀다는 것이죠. 아마 그들에게는 이런 바울과 실라의 모습이 참 낯설고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시며 구원의 역사를 펼쳐 가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기도하며 찬송했던 것입니다. 이제 26절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지진이 나면 그냥 지진이 난 거지 어떻게 그게 딱 정확하게 옥에 있는 모든 문을 열리게 하고 또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을 풀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원문에서는 이게 다 이제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서 사람과 하나님의 대조적인 모습이 기록됩니다. 23절부터 잘 보시면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관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라고 말한 후에 24절에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의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이 쳤고 또 든든히 지키고 또 깊은 옥에 가두고 또 든든히 채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나름대로 꼼짝 못하게 최선을 다해서 바울과 실라를 가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신 지진 한 번에 26절에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사건을 보면 계속해서 인간의 극악무도함과 그럼에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일하심이 대조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세상이 그러하지요. 인간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인데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그런 세상인데 인간 때문에 인간이 살기 힘든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 때문에 만물 역시 피해를 보며 여기저기 고장나고 있는 그런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부정할 수 없는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엄연히 악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사람들의 죄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게 합니다. 아마 점점 더 어려운 시절을 어려운 시대가 다가올 것이라고 제 생각이지만 저는 그렇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제 아무리 사람들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복음이 세상에 드러나지 못하게 마치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이렇게 했던 것처럼 복음이 세상에 드러나지 못하게 깊은 곳에 가두고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고 해도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다 허물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놀랍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여러분과 저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조금 힘들다고 너무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큰 영광으로 이 세상 모두를 압도하는 능력으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면 우리는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하는 일을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여기거나 등한시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세상을 잘 살아가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을 기뻐하며 그분을 예배하는 일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께서 이 말이 역으로 세상을 등한시 여기라는 말이 아닌 줄 알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살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삶을 즐겁게 살고 있다면 그건 정말 잘못된 것이라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27절에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자신이 죄수들을 끝까지 살피지 못했다라고 하는 자책감과 또 이제 그 책임을 물어서 어차피 나는 이제 죽었다, 나는 이제 사형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잘 알았기에 시도했던 그런 이제 자살 행위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도 이제 신자와 불신자의 반응이 대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신자는 극심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하지만 불신자인 세상 사람들은 자살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느끼며 살 힘이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빠지면 정말 답이 없구나 느끼며 절망하고 좌절하면서 스스로 죽음의 길로 그렇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완전 자포자기하는 것이죠. 이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긴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먼저는 물론 이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함이 맞습니다. 나 역시 저들과 다를 바 없이 소망 없이 죽음밖에 답이 없어 보이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내가 뭐라고 나를 구원하셔서 소망 가운데 살게 하셨는가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 먼저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불신자를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즐거우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여 그날을 살 때에는 어떻게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는 믿지 않은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마음이 조금도 없다고 한다면 앞서 보셨던 귀신 들린 여종을 대했던 상관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없이 나와 우리 가족은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됐다라는 마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 여종의 상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자들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왜 지진을 일으키어 죄수들의 매인 것을 풀어주셨겠습니까? 바울과 실라에게 도망치라고 그렇게 행하신 것일까요? 바울과 실라는 또 멍청하게 얼른 도망가면 됐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까지 일으키시며 수갑과 또 감옥문을 풀어주신 것이 무색하게 왜 도망가지 않고 이 자리에 이렇게 바보같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켜 모든 것을 풀어주신 것의 목적 역시도 인간 영혼의 구원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처럼 당장 자신의 목숨부터 걱정하기보다는 간수의 상황부터 걱정했던 것이었습니다. 28절에 바울은 크게 소리를 질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엄청 다급하게 얘기했던 것이죠. 우리가 모두 한 명도 도망하지 않고 다 여기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장에 자신의 유익부터 챙기는 것이 아니라 뭐 내 목숨이야 이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 걱정 없고 오히려 간수의 이제 영적 상태 또 육체적 그런 목숨에 대한 걱정 또 그를 챙기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때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많이 치고라는 부분에서 이 간수가 때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바울과 실라 입장에서는 그 간수를 보면서 참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그런 기본 일반적인 사람의 마음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의 영혼부터 걱정했던 것이었습니다. 도망하지 않아서 다시 옥에 잡힌다 하더라도 저 간수의 목숨부터 구해야겠다, 저 영혼을 구원해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바울은 도망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열어주셨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안위와 유익부터 챙기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일까 먼저 생각하며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을 중요시 여겨야 할 교훈을 여기서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과 재력과 또 지위와 신분 모두 이웃 사랑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나부터 챙기는 습관에서 좀 벗어나야 합니다. 나부터 챙기고 아니면 우리 가족부터 챙기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이웃을 돕겠다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상황이 열린다고 해서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요나가 이제 그러했죠. 어떤 상황이 주어졌느냐 보다 어떤 상황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자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말하기를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바울과 실라는 이제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제일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성경이 말하고 싶은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이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성경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주 예수를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뿐만 아니라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굳게 서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도 하나님의 한 영혼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그 한 영혼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의 상관은 한 영혼을 자기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기고 그가 귀신에서 자유하게 되는 기쁘고 놀라운 일을 목격했음에도 아무런 관심이 없고 그저 자신들의 돈줄이 끊겼다는 그런 하찮은 이유에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참 괘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아 지역에서 크게 성공적으로 전도하던 바울에게 환상까지 보여주시며 급히 서둘러서 그들을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부르셨고 그것은 결국 귀신 들린 여종을 구원하는 일과 여기 간수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보며 도대체 저들은 어째서 도망하지 않았을까 이상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또 그들의 참 이렇게 주눅들고 위축되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하고 그런 대범한 모습을 보면서 또 의아해했을 겁니다. 보통 죄수들은 그러지 않으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했겠죠. 또 충분히 도망갈 수 있었음에도 나 자신 간수를 위해서 도망하지 않았던 모습에 굉장히 감사했을 겁니다. 그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는 바울의 말에 이 간수는 이제 어떻게 되었을까요? 33절에 저는 이제 여기를 읽다가 아까 엄청 울었는데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바울과 실라는 너무 맞아서 자신의 맞은 자리를 스스로 닦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며 간수는 그들의 상처 부위를 씻어주었습니다. 씻겨주면서 무슨 말이 오고 갔을까요? 정말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와 기쁨을 나누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간수의 입장에선 자신이 그동안 살면서 느껴봤던 그 어떤 기쁨과 감사보다도 더 큰 기쁨을 이 순간 맛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간수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이에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바울과 실라에게 음식을 차려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4절 마지막에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되고 큰 기쁨은 하나님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자들 간의 교제는 그 세상 무엇보다도 즐겁고 기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비록 지금의 상황이 안 좋아 보여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히 반응하는 그런 신자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그런 주의 일꾼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에겐 크게 기뻐할 만한 이유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지요. 바울과 실라는 아시아를 떠나 유럽으로 넘어오면서 어쩌면 가성비 떨어지는 한 영혼들과의 만남과 구원의 순간을 경험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물론 분명 하나님의 선하심과 크시고 원대하신 뜻이 나타났다고 할 수 있겠지만 아시다시피 바울과 실라의 유럽 전도는 이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유럽에서 일어난 일이 얼마나 큰 일이었습니까? 교회 역사 가운데 유럽 교회를 이야기하지 않고는 결코 오늘날 교회를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에 믿음으로 충실히 반응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알게 모르게 참 고통받고 있을 영혼의 슬픔과 아픔을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으시며 또 친히 그들에게 다가가 큰 기쁨을 주신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난해서 돈이 없고 또 씻지 못해서 더럽고 어딘가 좀 부족해서 일반적인 대화를 하기에 좀 껄끄러운 그런 사람을 마주할 때 오늘 바울과 실라가 보였던 모습처럼 그렇게 대하실 수 있으십니까?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또 겉모습 앞에 주눅들고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며 단지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정말 긍휼히 여기실 수 있으십니까? 또 그 일을 위하여 친히 바울과 실라처럼 매를 맞고 또 옥에 갇히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 모두가 바울과 실라처럼 이렇게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바울과 같은 소명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이 보였던 이러한 마음의 자세는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겉모습이 아닌 한 영혼에 대한 관심과 그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보여집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이 있고 또 섭리의 신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알아가고 기뻐하며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크게 기뻐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뜻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따르며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에 대한 관심 속에서 모든 역사를 다스려 가셨듯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 속에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교회가 많이 있고 또 성도가 많이 있고 이제는 손쉽게 어디서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교회가 많이 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참된 교회가 하나라도 제대로 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성도가 많이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참된 성도가 한 명이라도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말씀을 손쉽게 들을 수 있다는 것보다도 그 홍수처럼 쏟아지는 말씀 속에서도 마실 수 있는 물, 참된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설교가 하나라도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처럼 정말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기쁘게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듯이 나의 뜻보다 주님의 원대로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것을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값지게 여기며 기뻐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을 따라 믿음으로 주어진 인생을 끝까지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이 땅에는 먹고 살기 힘들어하는,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여전히 믿지 않기로 발버둥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도 긍휼히 여겨주시어 우리를 통하여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이 구원을 받아 참된 기쁨을 느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족 가운데, 또 우리 부모님이나 자녀들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이 있음을 주 앞에 아뢰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을 살려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주셔서 큰 기쁨과 생명을 소유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족이 아니라고 이 문제를 소홀히 생각하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내 가족이 처한 문제처럼 여기며 같이 아파하고 같이 협력하여 기도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